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언젠가 단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 성경의 첫 번째 책 제목을 창세기로 부르는 것은 내용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창세기의 전체 내용 중에서 창세, 즉 창조와 관련된 내용은 1장과 2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창세기를 창가정기로 바꾸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이러한 목사님의 견해에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가정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온전한 가정들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가정부터가 뱀의 유혹에 빠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형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범죄는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범죄를 결국 홍수 심판을 통해서 제동을 거셔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이후의 가정들은 온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아들 가나안은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보고 조롱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은 노아는 자기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로 인해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인종차별의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위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라는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이러한 오류는 그 아들 이삭에게도 그대로 대물림 되었습니다. 이렇듯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가정들은 소위 모범적인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성경은 죄악으로 깨어지고 얼룩지고 상처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러한 가정사들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가정기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가정을 창조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정당한지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가정이라고 더 나을 게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그 굶은 정도가 이전의 가정들보다 가정들에 비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에서 창세기 기자가 야곱의 족보를 언급했지만 실상은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소개가 되었건 요셉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건 이 37장 2절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불협화음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 양을 치면서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고 말하면서 그 다른 형제들을 굳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마치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로서의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이 뉘앙스를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시 37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기서 우리는 이후에 야곱 가정에 닥칠 비극적 이야기의 전조를 예감할 수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채색옷은 일종의 암시와도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신들의 행동을 낱낱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기까지 하는 그 동생을 형들이 어떻게 좋아하고 또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형제 관계가 우애가 좋다고 또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 가정에 닥친 불행은 결국 자신의 아들들을 편애한 야곱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야곱이 왜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들만을 각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축복까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죽이려는 장남 에서를 두려워하여 야곱을 자기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있다가 돌아올 줄 알았지만 야곱은 그 길로 영영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긴 했지만 야곱에게 바단 아람은 낯선 땅이었고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를 먼저 신방에 들여보냈고 어쩔 수 없이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두 자매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비극은 이때부터였습니다. 야곱은 두 아내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라헬을 먼저 생각해 주었고 또 더 아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야곱에게 그가 남긴 요셉과 베냐민은 각별한 존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들, 특히 라헬의 언니 레아에게 쓰라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에 대한 편애 역시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급기야 그 상처는 분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기회가 오자 요셉의 형들은 눈에 가시 같은 요셉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염소피에 적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로 야곱은 남은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버지의 슬픔을 지켜보면서 야곱의 아들들 역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신뢰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들을 믿을 수 없었고 아들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만큼 대화가 없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43장의 본문에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들의 불신과 갈등이 극의 달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당시는 전무후무한 흉년이 근동지역을 휩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 전 근동 지역에 가서 근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양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조금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마저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유다는 재차 이집트 총리의 말을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베냐민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42장 38절이 야곱의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게 함이 되리라. 야곱의 아들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니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만 같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그저 앉아서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을 맡겼다가 가는 길에 무슨 병고를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굶주려 죽을지언정 베냐민만큼은 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와 반대급부로 다른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불신은 더 깊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깨어지고 서로에 대한 상처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이러한 가정이 과연 인류 구원의 초석이 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위대한 민족의 출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민족, 즉 선민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불러내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민족으로 삼는 것보다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야곱의 가정을 먼저 매만져 주시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야곱의 가정은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야 했고 아픔이 다시 치유되어야 했습니다. 교우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만지시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어야 이 가정이 치유되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가정의 아픔이 야곱에서 시작되었기에 그 치유의 시작 또한 야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양초와 마른 손걸레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실이나 복도 바닥이 거친 나무로 되어 있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 거친 마룻바닥에 초치를 하고 마른 걸레로 닦아내면 그 마룻바닥이 그 거친 면이 반질반질해지고 어느 정도 다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걸레질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 거친 나무에 있는 가시에 손을 찔리기도 했습니다. 손에 박힌 가시를 빼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가시가 부러져서 가시 뿌리가 미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시의 뿌리는 손으로 뽑아낼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그 찌릿찌릿한 통증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께 가시를 빼달라 할 수도 없었고 혼자서 수술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주워들은 풍월은 있어서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을 소독했습니다. 불로 지졌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얼음 조각을 꺼내어 가시가 찔린 그 가시 뿌리가 남아있는 손에 문질렀습니다. 잠시 동안에 마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 주위에 살을 파고 잘려진 가시 뿌리의 윗부분을 바늘 끝으로 톡톡 쳐내면 그 가시는 쉽게 빠졌습니다. 그 수술을 통해서 저는 비록 가시를 빼내기 위해 바늘로 후벼판 부분은 아프지만 그리고 따끔거리지만 가시로 인한 통증은 깨끗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깊이 박혀 있던 고통의 출발은 바로 야곱 자신의 집착과 편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곱의 집착과 편애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요셉에게만큼은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집착과 편애로 인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요셉에 대한 시기심 이전에 아버지 야곱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가신 요셉은 야곱의 가정을 기근으로부터 지켜내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에게 라헬이 남긴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은 야곱에게 남겨진 가시뿌리와도 같았습니다. 남겨진 가시뿌리를 그대로 두면 결국 곰게 되듯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점점 깊어졌고 그 집착이 깊어질수록 다른 아들들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역시 커졌습니다. 가시뿌리는 아프더라도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가시뿌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시뿌리에 손을 댄 사람은 현재 이집트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신의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들을 보자마자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보는 순간 자신이 왜 이집트로 팔려와서 그렇게 가슴 고생을 하며 지금 이 총리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해야 하는 일은 기근에 빠진 심각한 흉년에 빠진 근동 지역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었고 그 사명 속에는 요셉 자신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요셉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그들은 이집트로 건너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로 건너오기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화해해야 했고 또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저 문제를 덮어둔 채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용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치밀했고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들에게 과제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과제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과제를 내어준 건 형들을 통해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2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은 짐짓 형들을 첩자로 스파이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형들은 자신들이 스파이가 아님을 그리고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 사항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짐짓 고심하는 채 하며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형들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명령은 형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형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들과 요셉이 이야기할 때 요셉은 통역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의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형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은 형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죄책감은 단순한 기억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 신체에 발생하는 질병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면 사람의 내면에, 사람의 마음에 발생하는 질병 그리고 영혼을 잠식시키는 질병 역시 무겁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신체 내부에 진행되고 있는 암을 진단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질병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며 평소에 잠잠하게 있다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20년 이상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까지 와서 그러한 아픔을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야곱 앞에서는 얼마나 더 두려워하며 떨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내준 과제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진심으로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요셉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은 연로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 야곱에게서 베냐민을 떼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충격이 될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형들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설득하기 위해서 형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을 종식시켜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형들에게 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려야 했고 다시 물꼬를 터야 했습니다. 형들에게 대한 아버지의 신뢰가 없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일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이 장남 루벤이었습니다. 루벤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취하라고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42장 37절이 루벤의 말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그러나 이 루벤의 결연한 모습은 이런 지하에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장남 루벤이 야곱의 아내 빌하와 아버지 야곱의 아내 빌하와 간통을 저지른 일은 차치하고서라도 야곱의 거절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라헬이 남긴 두 아들 중 요셉도 죽었습니다.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잃는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줄지언정 베냐민만큼은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 그들은 자신들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해서 동생을 이방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울고 불며 간절하게 애절하게 형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 요셉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야곱이 잃은 아들로 인해 끔찍한 고통의 나라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 형들은 그 누구도 야곱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들과 아버지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불신의 벽은 두텁게 쌓였습니다. 그랬던 형들이 이제는 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자신의 아들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은 43장에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남의 요구가 묵살되자 이번에는 넷째 유다가 나섰습니다. 유다라고 해서 야곱의 신뢰가 두터웠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자신의 며느리와 간통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치명적인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다의 설득에 야곱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 구절에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심경에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제 진지하게 아들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야곱은 가장 앞장서서 위기를 타개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아버지를 보면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던 아들들 역시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며 진지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신들의 분노를 풀기 위해 부르짖는 동생을 형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동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야곱은 그들의 진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야곱은 전날 자신 앞에서 거짓말로 둘러대던 아들들의 비겁한 모습과 또 가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큼은 지켜내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와 비장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유다와 다른 아들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던 베냐민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의 아들들을 불신했던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아들들을 신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일평생 움켜쥐는 것만이 자신의 인생인 줄 알았던 야곱이 드디어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보루를 놓았습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말 속에는 아들들을 향한 사과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을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을 믿으마.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설령 이 믿음 때문에 내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주장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한 신앙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내준 과제를 통해 아버지와 형들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은 연로하신 아버지의 신뢰를 얻어내었을 뿐 아니라 어린 동생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염려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서 어느덧 성숙한 공동체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지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야기라고 한다면 창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 이전에 한 가정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후 가정들은 죄로 얼룩지고 깨어지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시를 뽑아내시고 치료하셨습니다. 가시 뿌리까지 제거해 주셨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 막내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던 베냐민에 대한 포기로 이어졌습니다. 포기함으로써 야곱은 잃었던 요셉을 다시 찾았을 뿐 아니라 잃었던 자신의 열 아들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포기함으로써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로 설 수 있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는 책임지는 것이며 또 하나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고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바뀌면 문제가 됩니다. 포기해야 할 때 책임지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책임져야 할 때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해버리면 그 공동체의 신뢰는 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속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을 지고 포기해야 할 때 기꺼이 포기하는 담대함과 분별력을 가지십시다. 공동체 안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그리고 그 공동체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행복한 가정과 공동체의 출발이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이웃과 크고 작은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져야 할 때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포기해야 할 때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장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의 것만을 움켜쥐고 사는 우리만의 세상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기꺼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성숙함을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더 밝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